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4일 수요일 온 땅의 심판자.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 마물의 평야에서 기이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하늘에서 온 이 방문객들을 식사에 초대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후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야기는 갑자기 평야의 악한 도시 소돔의 문제로 바뀐다. 창세기 18장 17에서 3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악을 다루실 계획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시지만 인류에게 당신의 동기와 계획을 숨기지 않기로 하셨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곧 목격하게 될 일에 대해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두 천사가 그들의 경고에 귀 기울일 사람을 부르기 위해 악한 도시로 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계신다. 이는 마지막 날에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언된 천사들이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장면을 생각하게 한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어날 일을 논의하시며 이 족장의 질문에 기꺼이 답하신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시다고 말한 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호소한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사건만 살펴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책들을 펴시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불을 쏟으시기 전에 우리가 증거를 조사할 수 있게 하신다. 즉,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천년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과 소돔의 악을 다루는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집행전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묵상. 주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의존적이며 권리가 없는 피조물을 그분이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열린 자세와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천년기 심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가리킨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악한 자를 심판하고 율법천,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이 정해지고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각시대 대쟁투 661. 당신의 뜻을 온전히 알리시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본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무지개를 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지개 이야기입니다. 무지개 약속입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무지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많은 물방울에 햇빛이나 달빛 등이 굴절 또는 반사되어 생기는 빛 현상을 말한다. 공기 중에 많은 물방울들이 햇빛이나 달빛 등에 노출이 되면 그것이 굴절되고 반사되어서 무지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는 보통 우리들의 눈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의 색깔로 비추어집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서는 무지개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과 사전에서는 역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반대쪽에 비가 올 경우 그 물방울에 비친 태양 광선이 물방울 안에서 반사,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태양을 등지고 분무기로 물을 뿜으면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무지개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가지의 무지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은 이 무지개를 여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첫째, 제1차 무지개. 바깥쪽에 파장이 긴 빨간색, 안쪽에 파장이 짧은 청색이 나타나는 무지개다. 두 번째는 2차 무지개. 우리들이 부를 때 보통 쌍무지개 떴다 할 때 그 쌍무지개를 2차 무지개라고 과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잉 무지개입니다. 제1차 무지개의 안쪽과 제2차 무지개의 바깥쪽에 나타난 무지개를 과잉 무지개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는 반사 무지개. 햇빛, 태양빛이 매끄러운 물 위에 반사된 다음 물방울에 비추일 때 제1차 무지개 위에 생기는 것과 같은 크기의 옅은 무지개이다. 다섯 번째는 안개 무지개, 여섯 번째는 수평 무지개. 저는 이렇게 무지개가 여러 가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저 무지개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은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연구와 편리를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무지개를 무지개라 부를 것입니다. 무지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때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쓰는 사람들도 무지개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들도, 작사하는 사람들도 노랫말을 쓰고 무지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무지개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알쏭달쏭 무지개, 고운 무지개, 선녀들이 건너간 오색 달인가, 누나하고 나하고 둥둥 떠올라, 고운 달이 그 달이 건너 봤으면. 알쏭달쏭 무지개, 고운 무지개, 선녀들이 두고 간 오색 띠인가, 둥실둥실 떠올라 뚝 떼어다가, 누나하고 나하고 매호 봤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동요요 동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도 이런 무지개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무지갯빛 세상으로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랍니다. 빨강색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그리실 때는 사랑의 붓으로 예쁘게 예쁘게 그려주시네. 내 마음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험한 세상, 무지갯빛 세상을 만들며 살아요. 무지갯빛 세상으로. 예수님은 내 마음의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랍니다. 파랑색으로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그리실 때에는 말씀의 붓으로 예쁘게 예쁘게 그려주시네. 내 마음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험한 세상, 무지갯빛 세상을 만들며 살아요. 무지갯빛 세상으로. 예수님은 내 마음의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랍니다. 노랑색으로 예수님의 따스하심을 그리실 때에는 기도의 붓으로 예쁘게 예쁘게 그려주시네. 내 마음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험한 세상, 무지갯빛 세상을 만들며 살아요. 무지갯빛 세상으로. 그런가 하면 무지개에 얽힌 동화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개에 관한 격언도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무지개가 시작된 곳을 파면 금이 나온다. 정말 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에 관한 희망을 거기에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무지개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무지개는 주로 꿈과 희망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의 시작은 과연 언제였을까? 이 아름다운 무지개는 과연 누가 창조했을까? 그저 자연의 섭리로 만들어진 것인가? 과학자들은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분명한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한 사람과 짐승들의 목숨을 당시의 사람들은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온 세상은 죄가 차고 넘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만든 것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고 거대한 홍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거대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고 있던 사람, 그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높은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노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치 이 외침은 요단 강가에서 외치는 침례자 요한의 외침과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은 예수님의 외침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이 노아의 외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만 당한 게 아니라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자그마치 12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그마치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는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땅의 기품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66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의 구름에서 비가 쏟아졌다. 비가 오는 것은 이전에 도무지 본 적이 없는 어떤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이 막혔다. 짐승들은 놀라 이리저리 날뛰며 그들의 시끄러운 부르짖음은 그들 자신과 인류 운명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 폭풍우의 위세가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는 물이 큰 폭포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처럼 보였다. 강의 방축은 터져 물이 골짜기로 몰려들었다. 또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묘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찬 물줄기가 땅에서 솟구쳤으며 거대한 바위들을 공중으로 수백 척이나 던져 올렸다. 그 돌들은 떨어져서 땅속 깊숙이 처박혔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폭풍우의 기세는 더욱 거세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폭풍우의 무서운 소리와 뒤범벅이 되었다. 나무, 건물들,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사람들과 짐승들의 공포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사나운 폭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도 자기의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엄청난 폭풍, 엄청난 비가 몰려오고 쏟아진 것입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런 장면 앞에서 사람들은 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 마귀도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했다고 예언의신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날아다니고 나무들이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마치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 내는 것처럼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생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여 120년 동안 지은 노아의 방주도 아슬아슬하게 사나운 폭풍 속에서 가랑잎 떠다니듯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급히 하늘에서 힘센 천사를 노아의 방주에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풍과 거친 물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비는 그렇게 40일을 그치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내리던 비가 마침내 그쳤을 때 지구상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보다도 15규빗, 약 7.5미터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물에 덮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상에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7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오직 살아남은 생명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여덟 가족과 종족 보존을 위하여 함께 탄 생물들이었습니다. 곧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그 외에는 어떤 생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은 150일 동안 온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이 마르는 데에도 150일이 걸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노아의 가족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밟아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의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었습니다. 호수들, 과일나무, 예쁜 꽃, 멋진 동산, 큰 나무, 푸른 초원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그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노아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곳곳에는 아직도 흙탕물로 변한 거대한 웅덩이들이 떨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사람과 짐승들의 시체로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나무들 그리고 쓰레기들.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바람과 물결을 통하여 각종 시체들 위에 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속에 묻힌 모든 것들이 오늘날 석탄과 석유, 화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8쪽. 이때에 광대한 산림들이 땅에 매장되었다. 이것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화했는데 지금 있는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하였다.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화하여 지표면 아래에서 탄다. 그리하여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석회석이 타며 철광석이 용해된다. 물이 석회석에 미치는 작용이 고열의 맹위를 더하여 지진, 화산과 분화의 원인이 된다. 불과 물이 암석과 광석의 광맥들과 접촉할 때에 지하에서 큰 폭발과 함께 둔화된 뇌성 같은 소리가 난다. 공기는 뜨겁고 사람의 숨을 막는다. 화산의 분출이 따른다. 그리고 때때로 화산의 분출이 가열된 물체들이 뚫고 나갈 충분한 불출구를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다. 이때는 지구 자체가 진동하고 땅이 바다의 물결처럼 융기하고 부풀어 오르고 큰 균열이 생겨서 때때로 도시와 철로가 불타는 산들이 삼켜버린 바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지진들, 화산 활동, 그 다음에 생산되는 석탄과 석유들, 이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니은희 씨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때는 균형긴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산들이 파괴되고 불규칙하게 괴물 같은 모습으로 눈앞에 보일 때, 울퉁불퉁하게 부서진 바위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뒹굴고 있을 때, 여러 곳에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았을 때, 푸른 잔디와 각종 과일나무로 풍성하던 들판이 거대한 산맥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특별히 사람들이 몰려 살던 도시가 있던 곳은 더욱더 파괴가 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노아의 가슴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중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에는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향기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고 노아와 그 가정에 축복하셨습니다. 노아가 행한 이 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 일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온 세상에 충만하라는 복입니다. 이 복은 후일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8명이 밖으로 나왔을 때 온 세상은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지개 약속입니다. 오늘 무지개 약속입니다. 이 무지개에 대한 약속은, 축복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마음에 큰 안도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받았을 엄청난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를 보고 한번 놀란 사람은 자라 닮은 소뚜껑만 봐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말이지요. 길 가다가 뱀을 보고 놀란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새끼들만 봐도 가슴이 덜컥덜컥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멀리 자동차만 다가와도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할 것입니다.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하늘에 작은 구름만 드리워도 홍수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작은 빗방울만 떨어져도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물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려 겁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가 내릴까 하여 끊임없는 공포에 짓눌려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부르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또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홍수에 태어난 후대의 자손들, 후대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노아의 아들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하늘에 거대하게 떠오르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증표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 무지개의 약속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 10절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아름다운 무지개의 이야기가 마지막에도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무지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재림의 허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데리러 오시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되면 예수님은 그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울려 시집가고 장가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사람과 생물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람 짐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물로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을 예언의 신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대쟁투 640쪽.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언의 신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모습 위에 언약의 무지개가 떴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언약의 무지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의 무지개를 잡으십시오.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험담. 최근의 이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가 세워져 우리가 방문하게 될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곳이 그중 하나였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형편이 내 앞에 펼쳐졌고 나는 그들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거의 3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 애썼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였다. 모두가 그때의 십자가를 적고 기도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으며 거의 모두가 간증하였다. 이튿날 15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 백성들을 방문하게 되면 A 형제가 이 사업을 위해 충성스럽게 애쓴 결과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사업은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백성들이 그가 하는 특별한 사업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 전진하며 흑암의 세력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계속된 집회가 끝날 무렵 투스콜라의 스푼노 형제가 그곳을 방문해 달라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가 월요일에 떠날 때 그편에 약속을 보내었고 우리는 침례를 베푼 후 화요일에 그 뒤를 따랐다. 우리는 바사르에서 안식일과 일요일 집회를 연합회 교사에서 가졌다. 우리는 부담 없이 설교할 수 있었고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일요일 오후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30명의 낙심자들과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고 유익한 집회였다. 어떤 이들은 진리에서 떠났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약속은 멀리 세인트 찰스와 알마까지 가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우리는 월요일에 바사르에서 하던 일을 끝내야 했다. 그날 밤 투스콜라의 어떤 사람들에 관하여 본 이상이 꿈속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그 백성들을 위한 나의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깊이 느끼게 됐다. 그러나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다. 화요일에 우리는 32마일을 여행하여 세인트 찰스에 갔고 그릭스 형제의 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여기에서 증언을 15페이지나 기록하였고 저녁에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수요일 아침 앤드루스 형제가 알마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투스콜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 뜻에 동의하였다. 그 아침 나는 증언 15페이지를 더 썼고 집회에 참석하여 1시간 동안 설교했으며 그릭스 부부와 함께 투스콜라의 스푼너 형제의 집까지 33마일을 여행하였다. 우리는 목요일 아침 160마일 떨어진 와트루즈빌까지 갔다. 나는 그곳에서 증언 16페이지를 썼고 저녁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그때 참석한 어떤 사람에게 예리한 증언을 했다. 이튿날 아침 떠나기 전에 12페이지를 기록하였고 투스콜라로 돌아와서 8페이지를 더 썼다. 안식일 오전에 남편이 설교했고 나는 점심을 먹기 전 2시간 동안 설교하였다. 집회가 잠깐 중단되고 음식을 조금씩 먹은 후에 기도회로 모여 1시간 설교하고 참석한 몇 사람에게 명백한 증언들을 던져주었다. 이 증언들은 주로 겸손과 감사의 태도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증언들이 그렇게 수용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이튿날 우리가 그날의 일을 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가기 전에 내가 증언 중에 분별력과 주의가 부족하고 말과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당사자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찾아 들어와서 불화와 동요의 감정을 나타내었다. 그녀는 말하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평도 하고 자복도 하고 또한 자신을 상당히 합리화시켰다. 그녀는 내가 말한 것을 무척 오해하였다. 내가 그녀의 실수를 공중석상에서 말했다는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 여기에 난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느낄 이유가 무엇인가?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나는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 자신에게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자신을 몰랐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잘 판단할 수 없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정확한 책망이 있어야 하고 신자 모두가 사랑으로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한다. 그녀의 남편은 내가 교회에서 그녀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빠져서 화이자매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주님의 지시를 따랐다면 자신의 아내를 상심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은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사람의 뼈는 신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단단한 조직을 말하며 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는 몸의 구조를 지지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며 근육 수축 시 지렛대 역할을 하여 운동을 도와줍니다. 뼈는 골격을 만드는 것 외에도 많은 기능을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신체의 기둥이며 틀과 같은 것이어서 척추 동물은 뼈가 없으면 신체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뼈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으며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체를 지탱하며 뇌나 폐 등 연약한 장기를 보호하고 골격근이 부착, 고정되는 부위로 신체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 외에 뼛속의 골수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비롯한 혈구를 생성하기도 하며 신체의 무기질 대사에 관여하는 등 흔히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뼈의 바탕질은 교원 섬유를 포함하는 유기질 성분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칼슘 등의 무기질 성분은 45%, 수분은 20%로 구성됩니다. 또한 익히 알려진 것처럼 뼈는 가장 대표적인 칼슘 저장고라 하겠습니다. 칼슘은 세포, 간, 신호 전달에 쓰이기도 하는데 칼슘이 부족해질 경우 부족한 만큼 뼈를 녹여 채우기도 합니다. 뼈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힘겨루기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일어나며 외부 자극과 호르몬 분비에 따라 굵어지기도 하고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노동이 일상인 세대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손목이 더 굵습니다. 뼈를 구성하는 견골은 뼈 조직에 드문드문 존재하는 골세포와 골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골기질로 구성됩니다. 원래 골기질은 연골과 비슷한 유기조직이지만 칼슘의 인산염 및 탄산염이 축적되는 골화 과정을 거쳐 급속하게 단단해지고 불투명해집니다. 간혹 동물의 뼈를 우려낸 국물 요리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데 사골국을 아무리 우려봐야 우러나오는 것은 골수의 지방 성분이지 칼슘이 아니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뼈의 3분의 1은 교원 섬유, 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칼슘 흡수를 돕는 호르몬은 비타민 D가 재료이며 비타민 C는 교원 섬유 합성에 필수입니다. 따라서 칼슘이 풍부한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늘 그렇듯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뼈의 생체 분자 분석으로 고인의 생전 식습관을 유추할 수 있고 뼈에 남은 흔적 등으로 어떤 동작을 많이 했는지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뼈는 206개이지만 태아 기준으로는 270개이며 어떤 자료에서는 305개라고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뼈의 개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태아일 때의 뼈들은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는데 성장을 하면서 뼈와 연골 사이에 있던 뼈들이 완전히 융합하게 되기 때문이며 노화하면서 더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에 뼈 세포 및 칼슘 밀도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이유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체는 어느 정도 파손되더라도 뇌만은 잘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뇌가 있는 머리에 뼈세포와 칼슘 밀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의 화석을 보면 다른 신체 부위는 절반 이상 없어지고 뼈를 구성하는 안쪽만 남아있는 반면 두개골은 대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뼈는 동일한 무게의 돌은 물론이고 쇠보다 더 단단할 정도로 강합니다. 특히나 최중요 장기인 뇌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머리뼈는 1톤이 넘는 무게로 충격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이며 정강이뼈는 수직으로 오는 충격은 25톤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뼈는 집을 지을 때 쓰는 콘크리트보다도 보통 더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인간의 뼈 중 가장 강하다는 두개골이 철이나 돌보다 훨씬 약한 나무로 만든 강목에 맞아도 함몰되기도 하는데 이는 유리와 비슷하게 강도는 높아도 탄성이 약하여 서서히 무게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수직 운동을 하는 물체에 가격을 당하면 뼈에 가해지는 에너지가 중력 가속도와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 만큼 커져서 뼈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강이 뼈가 25톤을 버틴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수직으로 오는 충격에 한정된 것입니다. 다리는 체중을 유지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장기이므로 다리뼈 역시 수직 하중에는 강하지만 수평 하중에 대한 내구성은 수직 하중에 대한 내구성보다 약합니다. 뼈가 버티더라도 그 주변 조직들이 파손되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적절한 충격의 분산이 이루어지면 크게 다칠 사고였더라도 찰과상 한두 개만 있을 뿐 부러진 곳 하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뼈를 가공해서 만든 날붙이나 타격 도구, 방어구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야금술이 발전하기 이전 갑옷의 재료로도 잘 사용되었습니다. 골절은 뼈가 금이 간 것부터 부러지는 것인데 자주 부러지는 뼈는 사지와 갈비뼈, 쇄골입니다. 특히나 통계상 팔의 하지 부분 뼈가 가장 많이 부러지는데 넘어지는 등의 충격을 받을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팔로 머리를 보호하거나 땅을 짚거나 원심력에 의해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쇄골은 상당히 부러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뼈가 자연 재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자연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뼈는 연골인데 혈관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자연적인 재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부위에 따라 뼈가 조금만 무리가 가도 크게 아파지는 곳은 바로 허리와 척추입니다. 이 부분은 신체가 서서 움직일 때 영향이 크게 가는 탓에 발보다 오히려 더 민감합니다. 과거에 비해 의학이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골절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제멋대로 붙은 뼈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일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며 이상을 알아채는 이유가 골절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골절 당한 이후 뼈가 재생하는 과정에서 잘못 붙으면서 생기는 이물감 때문이라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뼈 자체적인 재생력은 좋은 편이지만 원형 복구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밝은 마음을 유지함으로 뼈 마디마다 윤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